창세기 120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된 이스라엘의 통치 방면 여덟 번째 우리가 매번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예표의 방면과 생명의 방면의 두 면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을 더 고려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에 관한 다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 요셉은 천년 동안 그분의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만일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언의 부분을 살펴본다면 그의 기록이 천년 왕국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식으로 사람을 공급함 이 그림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동안 네 가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양식으로 사람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비록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는 천년 동안 다스리실 때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림 요셉은 애굽을 통치할 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생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년 왕국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예언들을 조사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살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곳에나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안에는 사망의 그림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땅의 산출을 유지함 요셉은 땅의 산출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씨도 주었습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산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반대로 모든 것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올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생산될 것입니다. 산출을 하려면 반드시 씨가 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배부름을 위한 것이지만 씨는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 통치할 때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산출할 수 있도록 씨를 주며 그들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살핌 요셉은 또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살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살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할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의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은 여전히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 위에 많은 민족이 있겠지만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살피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주의하시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실 것이며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산출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증인 이스라엘을 선하게 보살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방면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양식과 바꿔주며 재물과 가축과 땅을 모은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당신은 도둑이군요. 당신은 백성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돈과 육축과 땅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존재까지 빼앗습니다. 요셉, 당신은 지독한 지주입니다. 요셉은 다만 생명선을 붙잡았을 뿐이며 그 생명선은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을 원했던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려면 돈이나 가축이나 땅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15절에서는 말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으며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이듬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식물의 필요를 위해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이때에는 교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사람들 사이에 원만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토지와 그들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게 양식 대신 그들의 땅과 그들 자신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는 요셉만이 지주였으며 은행가였으며 가축의 사육자였습니다. 요셉은 양식의 공급인 생명의 공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는 요셉이 그것을 그냥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생명의 공급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보기 전에 우리는 왜 요셉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으며 생명 공급을 갖고 있었는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즉위하고 권세를 가진 뒤에도 여전히 고난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그의 아버지를 찾아 데리고 올 수 있는 모든 위치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요셉은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를 그에게 데려오는 날까지 고난받았습니다. 그의 고난으로 인해 그는 부요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상은 포도나무에 관한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워치만니 형제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있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여기에서 나타나네 우리 생명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네. 자아 처리 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나는 구리일 뿐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리네. 만일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처리됨과 잘려짐과 부서짐을 당한 포도나무라야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풍성한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네 형제님은 우리가 더 고난받을수록 더욱 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지만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얻은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은 수년 동안 그는 풍성을 축적했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에 요셉은 양식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다 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요셉은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한 면으로 요셉은 수고했으며 다른 면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와 헤어져 있었으므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7년 동안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앞날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에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이나 그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긴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의 나이 17살 때 이 모든 곡식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37살이 될 때까지 곡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7살이 되었을 때 그는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양식에 있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체험이 있는 연장자들은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네 형제님은 일찍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몸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형제님은 그의 훈련 집회 중 한 집회에서 훈련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나이가 언제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형제가 가장 유용한 나이는 70세 내지 80세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 형제님은 그 훈련자들에게 그들 자신들을 돌보고 서서히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면을 잘 취하고 잘 섭취하며 잘 마시고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였을 때 그가 40세였을 때만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풍성함은 체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려면 긴 기간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7세 때부터 37세 때까지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20년간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국 수년의 고난 후에 양식이 그의 손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모든 자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나의 견해에 따르면 요셉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언제든지 양식이 필요할 때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창세기 47장을 읽으며 요셉을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셉이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후하지 않았는가를 내게 보여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 공급은 값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생활 안에서 값싸게 생명 공급을 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가 공급한 것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생명 공급은 결코 값싸게 팔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공급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후하다는 개념은 세상적인 관념입니다. 요셉은 후함도 인색함도 없고 공급과 대가만 있는 다른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값싸게 팝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는 값싼 것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양식을 원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큰 대가를 지불한다면 큰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주의 회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이것이 매우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값싼 방법을 취하고 희생이 되는 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 없는 양식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싼값으로 당신에게 양식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양식을 위하여 요셉에게 온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의 대가, 즉 그들의 돈, 그들의 가축, 그들의 땅, 그들 자신을 지불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처럼 완벽한 것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기쁜지. 이러한 네 가지 항목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대가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가축과 땅과 우리 자신을 지불할 때 네 가지 예표의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공급은 네 번째 공급만큼 귀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공급들은 그 앞에 것들보다 더욱 귀하며 그 마지막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외면적인 이해에 따르면 돈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편리를 대표합니다. 이 나라의 화폐 제도는 매우 편리합니다. 요셉의 시대에 사람들은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살 때 은을 들고 다니며 그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떤 양만큼 수표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표에 계산하는 공급이 고갈되었을 때 우리는 이 편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는 청구서에 지불할 것을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표책에 돈이 남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공급이 떨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의 편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급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길을 취할까? 정말로 그 길은 너무 좋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취한다면 나는 편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나의 부인이나 친척들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편리들을 포기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생명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편리를 아끼지만 생명의 공급이 없습니다. 많은 성당과 교회 학교,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편리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들은 더 편리한 곳을 택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회복의 길을 택하는 것이 희생적이며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길을 택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편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급을 얻을 것입니다. 양식의 공급을 위하여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두 번째 항목은 그들의 가축이었습니다. 가축은 우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나귀들을 걱정했고 요셉이 그들을 끌고 갈 어떤 구실을 찾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당신의 자동차에 관해 많은 염려를 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이 도둑맞을까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자동차가 당신의 나귀입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어떤 이들은 그들의 학위가 나귀이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직위가 나귀일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자, 공급자인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후하지도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어느 것도 빼앗지 않기를 원하지만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급을 결코 값싸게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을 지불한 뒤에 당신의 가축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축을 넘겨줌으로 인해 당신은 두 번째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축이 그분에게 넘어갔을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이며 평강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축을 넘긴 후에 우리는 우리의 땅을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자원을 대표합니다. 주 예수는 빼앗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돈과 가축과 땅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땅을 내게 주어라. 그 자원을 너의 관리 아래 두지 말고 내게 넘겨라.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관찰한 바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그들의 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축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가축을 지불하지만 그들의 땅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념은 항상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자원을 빼앗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땅을 주께 드리려 한다면 당신은 세 번째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인 마지막 항목은 우리 존재의 각 방면을 포함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부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귀를 들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입술을 들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입술은 다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은 전 존재를 주 예수께 바쳤습니까? 나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전 존재를 주님께 넘겼는지 의심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왜 그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으며 건축과 하나됨이 거의 없습니까?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헌신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지라도 아마 당신은 자신을 주님께 넘기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에 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열쇠인 헌신을 강조하는 스미스 여사를 따르는 캐스윅 총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수년 동안 헌신에 관한 캐스윅 총회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48년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혼란과 소란으로 인해 니 형제님은 수년간 지체들을 위한 그의 사역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으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약 30명의 형제들이 그 교통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니 형제님은 오직 나와 두 자매만 그를 만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그의 공급을 싼 값에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이들도 교통할 수 있게 그의 거실과 옆방에 앉도록 허락했습니다. 첫날 아침에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침묵을 참을 수 없어 나는 푸친과 광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혼란된 상황에 관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그는 한 시간 조금 넘게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빛과 능력과 영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적어도 6년 동안 그는 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으며 소수만이 그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입니다. 그날 니 형제님의 교통은 예루살렘 노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친 후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니 형제님의 말씀을 받아 실행하지 않죠?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때 니 형제님은 만일 이 길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주께 넘겨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분에게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 자신을 그분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당신의 돈과 가축과 땅을 요구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지불을 함에 있어서 요셉에게 그들 자신을 지불한 사람들은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은 첫째, 둘째, 셋째 분깃을 누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은 최고의 분깃을 누립니다. 결국 우리는 배부름을 위한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씨도 같습니다. 씨와 양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기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넘겨야 합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준 후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가축과 땅과 우리 자신까지도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풍성한 공급을 누릴 뿐이다. 남아있는 것은 누림뿐입니다. 이 누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한 지주, 한 은행가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들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것은 한 주인의 손아래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배하기 위하여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거기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공급에 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풍성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이러한 풍성들의 분량은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면 첫 번째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대가를 지불한다면 더 많은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네 번째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해하는 양식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생산하는 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당신이 창세기 47장을 연구한다면 당신은 애굽의 모든 땅이 결국 누림의 땅이 된 것을 볼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나 부요함이나 가난함의 구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같은 수준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같은 주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묘사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사실 것이며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의 상황은 오늘날과 매우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즉위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각기 다른 수준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위한 뒤 백성들은 양식 때문에 그에게 왔고 애굽은 모든 백성이 같은 수준에 있는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 아래 있었고 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풍성을 갖고 모든 것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두 같은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부분들 또한 신약에서 발전된 시들입니다. 요셉은 양식으로 사람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장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야곱의 장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좋은 땅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강한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죽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삭과 야곱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날 그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 일어나리라는 소망을 갖고 죽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요셉에게 그의 몸을 애굽에 버려두지 말고 그의 조상들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잠을 자기 위해 죽고 부활의 날에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사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요구에 따라 그를 장사 지낸 사실은 요셉이 그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좋은 땅을 상속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그의 형제들을 도왔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을 잊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죽음 후에 요셉이 복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악한 짓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또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 그는 그들을 도왔으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나를 여기에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내게 한 일을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도왔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당신에게 손상을 입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온 일로 여겨야 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처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가 베푼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상처받은 자가 상처 입힌 자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국 안에서 기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왕국 안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요셉의 놀라운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왕국 안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원수 갚기를 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런 경우였었다면 왕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요셉도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그의 뼈를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약속된 땅으로 가져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도 역시 부활을 기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어느 날 그가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누림에 참여하기 위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승리에 찬 끝을 맺었습니다. 창세기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왕국과 이기는 자들의 모든 방면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그분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있은 후에 이 책은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야곱과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요셉인 한 생명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뛰어나며 놀랍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에서 묘사된 것은 예표 시대 안에 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 실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는 실제 안에서 분배받는 성취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죽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 사람의 죽음과 그의 존재가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 입관, 애굽이 타락한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온전히 예표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